내일 모레 5월 20일 주일은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절 이후 일곱 번째 주일을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놀라우신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성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를 2000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주일에 저는 이 성령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자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지신 세 인격체이지만 늘 언제나 하나이신 하나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 성령 하나님이 다소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에 비해서 덜 중요시 여겨진 때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사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는 사도신경을 보면 사도신경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굉장히 짧아요.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이 좀 섭섭해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자신을 잘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구약을 보면 구약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전면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행적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오실 메시아라고 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많이 있죠. 이에 비해서 성령이 구체적이거나 명시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천지창조도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같이 그 일을 하셨지요. 예수께서 마리아의 잉태되신 것도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그분의 모든 공생의 사역 내내 성령이 함께 하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잘 드러나시는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고신대학교의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조직신학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의 이 두드러진 특징을 뭐라 그러냐면 거룩한 수줍음 이렇게 했어요. 저 사람 수줍다, 수줍음을 잘 타 이렇게 얘기하죠. 수줍음을 잘 타는 사람은 자신을 잘 안 드러냅니다. 뒤로 잘 숨으려고 합니다. 근데 거룩한 성령의 수줍음이라고 해서 이 거룩한 수줍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수줍음이란 자신을 잊어버리고 상대에게 모든 관심을 쏟는 사랑의 특성이다.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내는 수줍음을 가지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영어로 하면 shy God, 부끄러움을 잘 타시는 하나님, 예,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에 신방을 꾸며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뭘 꾸며주신다 그랬죠? 예, 신방.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잖아요. 성도는 우리의 우리는 신부고.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신방에서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듯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성도인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신방을 꾸며주시는 분이시다. 아주 기가 막힌 비유죠. 그래서 잘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성령 하나님은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깊어지기를 늘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사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하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여기 보면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성령으로 얘기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돼요. 하나님의 영. 두 번째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라 했어요. 나를.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내 증인.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 증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오직 예수만 말하고 그 예수님만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또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보면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내 영광, 예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세요.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고 예수님께 영광 올리는 일을 하세요.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은 내 것, 예수님 것,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 예수의 진리, 그걸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리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이 그런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 중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부각될 줄 믿습니다. 우리 8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안양제일교회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성령은 분명 이렇게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다수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또 가만히 또 이렇게 보면 성령께서 매우 주도적으로 나타나시는 부분도 분명 또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사도행전을 보통 우리가 사도들의 흔적을 기록한 책 이렇게 이해하지만, 또 이제 사도행전의 전반부에 등장하는 베드로, 그리고 후반부에 주로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 이 두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사실상 성령의 인정이죠. 여러분,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 행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양제일교회를 지난 88년 동안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수리아의 한 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도적 역할을 하셨던, 즉 세계 선교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선지자들과 교사 역할을 했었던 다섯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섯 사람,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그 다음에 루기오, 그 다음에 마나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섯 명이 공동 지도체제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다섯 명을 몇 면을 가만히 보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매우 그 배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바나바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레위 지파 출신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서 안디옥 교회 일대 목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니게르라 불리는 시므온이라는 단어인데, 니게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검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양반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노예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세 번째는 루기오라고 하는 구레네 출신입니다. 구레네는 오늘날 리비아의 한 도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마나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나엔은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했어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당시 유대 분봉왕이었던 안티파스와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랬던,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과 왕의 가문의 자식과 함께 그 친구, 막역한 친구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배경이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사울입니다. 사울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보세요. 바나바는 레위 지파 출신으로서 예수를 처음부터 잘 믿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자, 마나인이라는 사람은 귀족 출신으로서 왕족 가문의 사람하고 친했어요. 그러나 한쪽은 노예로서 추측되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있어요. 다양한 배경이 있습니다. 다양한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각각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성도들마다 한 분당 다 자기 할 말이 다 있으세요. 네. 당에서도 장로님들 각각 생각들이 다 있으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어떤 사람의 주장이 관철되는가 가만히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라고 그러죠. 목소리 크면 저도 꿀릴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목소리 큽니다. 마이크 없이도 얼마든지 저 뒤에 있는 분들 제 목소리 들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목소리 큰다고 하는 건 뭐냐면 힘으로 제압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떤 다양한 주장이 있을 때 그 의견을 그냥 통일시키는 게 뭐냐면, 관철시키는 게 뭐냐면 어떤 권위죠. 나이 많으신 분의 권위, 그 권위도 의견을 통일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그것이 목소리가 크든 그것이 연륜이든 그것이 돈이든, 돈이 힘이 있는 사람이 여러 다양한 목소리 가운데 내 목소리, 내 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힘인 거예요.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 무엇일까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건 뭔가,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음성이 아닌 내 목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지상정이라 할지라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들으니까, 못 들으니까는 문제인 거고 각자의 목소리가 있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양제일교회가 88주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게 뭘까요? 주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디옥교회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다섯 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늘 기도했는지 아니면 각자 알아서 기도했는데, 결국 각자 기도했지만 동일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지 잘 알 수는 없어도 그들이 분명한 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 오늘 한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들었어요. 이 섬기다는 이 말은 원어를 가만히 보면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예배하다. 예, 예배하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중에 정말로 그들은 또한 금식하면서까지도 기도했어요. 금식이 뭐예요? 육계의 양식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간절함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왜 못 들까요?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요, 예배 시간 참석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아요.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설사 있다 할지라도 내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고 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내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신의 계시를 받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정당화하는 것이 비일비재할 뿐이에요.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적어도 우리가 일반 사회는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만이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예배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민주적 제도의 절차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합의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주의 뜻을 구하게 하세요. 근데 여긴 전제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는 것이고 우리가 같이 성령의 음성을 듣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의견이 하나님의 음성에 맞지 않으면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지 않냐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안양지일교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성령의 음성으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귀한 교회,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주님 저도 저분에게도 같은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역할이 이 노력이 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해서 금식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지성도 얼마든 사용하십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떤 지성과 묵상을 분명히 사용하셔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과 지성이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재미난 글을 알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예수 그러니까 신학하기 전에 한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50이 넘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근데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에도 전도사로서 교회 청년부를 섬겼어요. 그때 이분이 이제 굉장히 그 신학은 공부하진 않았지만 기도도 굉장히 깊이 많이 하시고 또 성령의 체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분 아주 굉장히 독특한 성령의 체험이 있었어요. 이분이 신학을 신대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이제 전도사로서 작은 교회에다 청년부를 이끌 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자기는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전도사 시절에 토요일 저녁이 되면 성령께서 그 다음 날 주일날 해야 될 설교문을 그대로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안 놀라시는군요. 나는 이런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나는 이런 성경을 난 못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저녁 때가 되면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성령께서 불러주시는 설교문을 잘 받아 적는 거예요. 네, 여기 있는 목회자들 이런 꿈을 꾸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 다음 반전이 있어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니까 아이고 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이제 그러다가 이분이 신대원에 입학했어요. 근데 신대원에 입학한 다음부터 토요일 날 저녁에 그렇게 나타나셔서 설교문을 얘기해 주셨던 성령이 안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 말씀 한마디 하고 떠나셨답니다. 얘야, 이제는 네가 신대원에 입학했으니 앞으로는 네 힘으로 직접 설교문을 작성하도록 하거라. 그 말씀하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들려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아, 신대원에 들어가면 도대체 얼마나 영성이 떨어지길래 성령 하나님께서 사라지실까?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늦은 나이에 교회를 섬기는 이분을 불쌍히 여기서 설교를 도우신 거예요. 그런데 신대원에 들어서 정식으로 신학을 잘 배우고 신학적 지성을 잘 연마하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영성과 지성이 겸비된 설교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의 포인트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올해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얘기를 이 표를 걸고 성경 통독, 묵상, 필사, 연구, 암송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한번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거 안 하면 앞으로 직분 못 받는데 이거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자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자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너무 소리가 많아 죽었어요. 너무 소리가 많아요. 나도 내 안에 내 소리도 많아 죽었어요. 오늘 아침 생각 다르고 저녁 생각이 다르고 집안 몇 명 안 되는데 이 소리 각자 달라요. 교회 6천 명에 가까운 이 교회는 또 어떻겠어요? 더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에 나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므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성령의 음성이 들어 성령 음성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네. 이 일은 사실은 저부터 해야 할 일이죠. 저부터 해야 되고 목사부터 해야 되고 장로님들 하셔야 되고 교회 직분자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각자 인간의 소리를 내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자기의 뜻을 관철할 것을 또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으로 제압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로 얘기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인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 앞에 나가 성령의 음성 듣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이분들이 이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3절 한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유, 가만히 보니까요,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이 몸에 밴 교회예요. 금식이 몸에 밴 교회. 이런 좋은 전통,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먹는 것을 일시 중단하고자 하는 이 전통은 너무나도 귀한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일주일에 뭐 하루에 한 끼도 좋으니까요, 아니면 하루 일주일에 하루 금식도 좋으니까 그런 어떤 금식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에 듣고 그 금식할 때에 그냥 굶식 밥만 먹 안 먹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입에 잠을 채우고 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듣지 못하는 우리가 답답하실 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이 교회의 전통, 영성의 전통이 우리 교회 전통, 여러분의 인생의 귀한 습관이 될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떠나보냈어요. 그래서 4절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갔다 했습니다. 자, 한번 절 따라해 보십시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된 것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의 분명히 결정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박습니다. 성령이 불렀다로 세운 사람을 안수해라. 그러면서 그것을 순종해요. 또 얘기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언어가 다른데 그 언어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나는 내가 여기에 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파송의식이라고 해요. 파송의식.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교회의 부서, 또 여러분의 그 직장에, 여러분 내가 가만히 보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에 왔고 내가 내 의지에 의해서 결정해서 여기에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뭘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뭘까요? 그래, 네가 판단해서 갈 수도 있어.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너의 목적이 원래는 그것일 수 있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봐. 그러나 내가 너를 거기에 보냈어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그 인생에, 그 직장에, 그 가정에, 그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음성, 나를 주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다, 그런 파송의식,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파송의식은 또한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이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날 여기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 하다 보면 열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에 실증이 났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실증 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 가다 보면 지칠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번아웃 될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그건 제도적인 문제를 고쳐야 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또 한 가지는 뭘까? 네가 지금 삶의 의욕이 없고 열정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니?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파송의식, 소명의식이 옅어졌긴 거예요. 내 마음에 이 자리에 있는 까닭을 나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내 삶의 필요로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세우셨는가에 대한 파송의식과 소명의식이 옅어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악의 본성이 나타나서 그 일이 실증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진정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열심, 열정, 헌신이 회복될 수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래서 실루기아라는 곳에서 안디옥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26km 떨어진 곳에 갔고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오늘날 명칭 키프로스 또는 사이프러스라고 불려지는 곳으로 갑니다. 자, 그곳에서 또 이제 구보로라고 하는 섬에 횡단해서 바보라고 하는 우리말에 이제 바보하고 이제 발음이 일치하긴 하지만 그 바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영적 대결을 벌여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거기 보면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 한번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절 그가 총독 소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됐어요. 자, 거기에서 바나바 바울의 일행이 만났던 사람은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 예수는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 예수는 예수의 아들이에요. 예수는 뭐냐면 구원자란 뜻이에요. 예수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그러니까 이름이 아주 너무 좋아요. 예수의 아들.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는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 그러면서 그는 총독 서기오라고 하는 그 구브로 섬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 가장 최고의 정치적 행정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 곁에 서서 그에게 자기가 갖고 있었던 마술, 이때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점성술과 여러 가지 악의 힘을 약한 영의 힘을 빌어서 예언도 하고 점도 치고 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총독 서기오에 관심을 났어요. 그래서 세도를 부렸고 그걸 아마도 이권을 챙겼겠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20세기, 21세기도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아실 겁니다.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 1981년부터 89년 사이에 두 번 연임했던 미국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여기 그는 비선 실세로 점성술사가 있다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다 알려진 사실. 그분이 1967년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취임했습니다. 근데 취임 연설을 밤 12시 10분에 했어요. 밤 12시 10분. 여러분 주지사 취임 연설을 왜 오밤중에 합니까? 그런 사람 보셨어요? 밤 12시 10분에 나 취임 연설합니다 라고 하는 거 보셨어요? 에? 그런 거 못 보셨죠? 왜 했을까요? 점성술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별들의 기운이 굉장히 좋은데 그때 해. 그거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절정적으로 자신의 측근이었던 점성술사를 따르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1981년 3월 30일 이 점성술사가 예언합니다. 당시 그날 좀 피해라.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무시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안에 총격을 받죠. 레이건이 총격을 받아가지고 왼쪽 폐를 관통하는 중상을 입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도널드 레이건하고 그 다음에 낸시 여사가 이 점성술사를 아주 100% 신뢰하게 됩니다. 왜? 말이 그대로 적중했거든요. 용한 점술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스케줄을 짤 때 대통령의 스케줄을 짤 때 그 사람의 조언을 얻어서 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터넷에서 오는 게 아니라 공신력 있는 신문에서 아예 뉴스로서 작년에 나왔던 신문. 이미 알쓸만한 사람 다 알아요.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란 나라의 대통령의 민낯이 이렇습니다. 2000년 안 그랬을까요? 여전해요. 제가 주일날도 얘기하겠지만 오랫동안 이 악한 영적 세력들은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결정타를 맞았지만 여전히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권력자들에 붙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계속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로 이 엘루마라고 하는 유대 거짓 선지자들에게 혹 빠졌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갔어요. 그랬더니 바나바와 바울이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 뭔가 영적인 어떤 강력한 이 아우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서기오 바울이 부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가진 방에 술책을 씁니다. 8절에 보세요. 이 마술사 일로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심었다. 그러니까 말씀의 복음에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바나바 바울 어디 보셨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은 영적 전쟁터에 갔습니다. 안디옥교회에 있으면 대접받고 잘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야, 바나바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좀 보냈으면 좋겠다. 갔어요. 갔더니 영적 전쟁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어떻게 이길래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도대체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대답이 여기 있어요. 오늘 말씀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죄송합니다. 제가 9절인데 10절로 얘기했는데 제가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마귀를 똑바로 쳐다본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모든 악한 영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어떤 권투 선수들이 시합을 할 때 시합하는 당일 말고 뭐 며칠 전에 그 언론 관계자 다 불러놓고 둘이 이제 그 사진도 찍고 둘이 이제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둘이? Hello 하면서 여러분 악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둘은 딱 맞는 기싸움부터 하죠. 그죠? 둘이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제 포즈처럼 서로 이렇게 합니다. 아주 그냥 뭐 잡아먹을 듯이 그 사람 막 그때 기싸움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어느 누구도 눈길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싸울 계절 상대방을 뚫어쳐서 쳐다봅니다. 그게 싸움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특별히 조폭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뚫어쳐서 쳐다보는 걸 못 참죠. 그래서 조폭들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세 글자로 명령합니다. 뭐라 그러죠? 눈 깔아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기분 나쁘듯이 그렇게 뭐 쳐다보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의 눈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 만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을 돌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날 잡아잡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눈을 부러뜨고 여러분 성경을 봐보세요. 복음서를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 많으셨던 예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온유하셨던 예수님이 마귀만 만나면 귀신들만 만나면 언제나 목소리가 커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커요. 여러분 네,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타협이 없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눈 똑바로 쳐다보시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눈 똑바로 쳐다보는 게 뭘까요?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는 게 뭘까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유대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제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뒤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 모든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똑바로 쳐다보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옆에 분 째려보지 마세요. 네, 무서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는가? 조금 전에 여러분 읽어주셨던 대로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마귀의 자식이다. 모든 의의 원수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냐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뭘까요? 네가 겉으로 보기에는 능력인 듯척하고 총독 서기오 바울의 환심을 샀지. 그럴듯하게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 근데 너는 너의 실체가 뭔지 알아? 내가 얘기해 줄게. 너는 말이야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야. 라고 정체를 까발려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가 가면 악한 영적 실체들이 드러나고 까발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일날 설교를 다시 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그 봉사고 위대한 목사였던 분이 이것이 성령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적 현상들에 대항하여 싸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에 대하여 싸워야 된다. 무슨 말일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적 현상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실체를 파악하고 직시하고 주목하고 그 실체를 드러내고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여 주의 손이 내외에 있으니 너는 망할지어다. 그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앞에서는 사단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가를 우리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 앞에서 고난이 찾아오고 유혹의 형태로 찾아올 때 우리는 벌벌 떨고 무기력하게 눈을 떨군 채로 불쌍하게 살아가고 연약하고 비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을 이틀 앞둔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 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악한 제적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예수 이름을 선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영적 전쟁의 승리를 거둘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